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고검청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조혜연 기자, 지금 몇 시간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9시 4분 시작된 조사는 9시간 가까이 이어지다가 방금 전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멈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번엔 일주일 전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별도의 면담 없이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두 명의 특검보 지휘 아래 두 명의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조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고 점심 식사로는 인근 식당에서 배달된 설렁탕이 제공됐습니다. 오후 1시부터 다시 조사가 시작됐다가 방금까지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 혐의를 집중해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준비된 질문의 목록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1차 조사 때 확인하지 못했던 체포 저지 그리고 비아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오전 3시간 동안 조사했고 오후 때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결재했다는 사후 공문서 관련 혐의 또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일반 이적죄 관련 혐의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간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된 진술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나 해명 등을 교차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첫 조사 때는 오후 조사를 거부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오늘 조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경찰 주도 조사에 반발하면서 오후에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고 또 밖으로는 입장문을 내면서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이던 것과는 조금 다른 태도입니다. 이번엔 특검이 조사 담당자를 교체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앤 데다가 윤 전 대통령 측도 최대 130일 넘게 계속될 특검 수사 국면에서 계속 각을 세워서는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일단 특검이 준비한 질문의 분량이 좀 방대한 만큼 오늘 내 조사를 다 끝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야간 조사에 응할지 여부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소환 통보한 오전 9시 정각에 맞추어서 출석했습니다. 앞서 서초동 집에서 나와 이동할 땐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었지만 국민들에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특검 주변엔 일부 지지자가 모였지만 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어서 오원석 기자입니다.
오전 8시 56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고 윤 전 대통령이 탄 검은색 승합차가 빠져나갑니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으로 향하던 윤 전 대통령은 차량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듭니다.
대통령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특검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총경 조사 오늘도 거부하시는 건가요?
네,
폐기는 왜 승인하셨나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한 전직 대통령은 정작 국민에겐 어떠한 사과나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12개 부대, 경찰 인력 720여 명을 고검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특검 주변에 모인 지지자들 숫자는 일주일 전 1차 조사 때와 비교해 절반도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대는 텅 비었고 집회를 위해 점거한 도로도 한산했습니다. 오후 들어 지지자들은 점차 늘어났지만 맞불 집회 참가자들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 뒤 일주일 동안 전현직 국무위원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해서 이번 2차 조사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동안 확보한 물적 자료와 진술을 가지고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따져볼 텐데요. 법조팀의 김혜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특검팀이 들여다보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특검팀이 이번 주에 줄줄이 소환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특검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만 이번 주에 3명을 불렀죠. 안덕근 장관, 유상임 장관은 지난 2일, 그리고 이주호 장관은 어제 소환을 했습니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이 국무위원들을 배제해서 이들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직권남용의 피해자라고 본 겁니다.
네, 그리고 사후 계엄 문건 의혹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가리려고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건 아닌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줄줄이 소환이 됐어요. 전부 사후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했고 강 전 실장이 그 후에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문건에 한 전 총리가 서명을 했고 이틀 후에 윤 전 대통령이 결재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걸 우려한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결국 이 문서는 폐기가 됐지만 특검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수사하는 동시에 사후 폐기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조사를 받았어요. 어떤 혐의와 관련이 된 건가요?
이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랑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서 부른 걸로 보입니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선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조사가 이뤄질 만큼 고강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여러 갈래의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따져보기 위해서 전방위로 소환 조사가 이뤄진 만큼 오늘 2차 조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적용할 혐의가 많고 앞서 조사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부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의 김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추경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12조 원 넘는 전 국민 소비 쿠폰 예산이 포함된 추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일인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하루빨리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휴일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말인데 급작스럽게 예정이 없는 국무회의를 하게 돼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갑자기 어디 일정 잡으셨다가 취소하고.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급히 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젯밤 늦게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당장 심의 의결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비공개로 전환한 뒤엔 정확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 당부했습니다.
당초 30조 5천억 원 규모였던 정부 추경안은 국회 심사를 거치며 31조 8천억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눈에 띄는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0억 원, 대통령실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까지 4개 기관 특수활동비 105억 원,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05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 원 등입니다. 반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은 90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산업 중대재해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대책, 또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전 부처들 역할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취합해서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지난 3일 국회 인준을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제 관심은 이번 초대형 추경의 핵심인 12조 원 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국민들에게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지급되느냐입니다. 임지수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 12조 1,700억 원은 전체 추경 중 38%에 해당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부터 지급되는데 한부모 가족이나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에겐 3만 원을 더 주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엔 5만 원을 더 줍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카드사 앱이나 은행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쓸 수 있고 이 기한을 넘기면 잔액은 환수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 쓸 수 없고 배달앱 사용도 안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에겐 지급되지 않지만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심성 현금 살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효과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방법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내년까지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걸로 보고 있는 정부는 특히 쿠폰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 진작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석을 앞둔 9월 말부터는 2차 쿠폰 지급도 예정됐습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국민 1인당 10만 원을 한 번 더 지급하는 겁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을 선발하게 되는데 월급쟁이 직장 가입자와 고액자산 지역 가입자 사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는 다소 잡음도 있었습니다. 여야 합의는 끝내 불발됐고 여당 민주당 안에서도 검찰 특활비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본회의가 6시간이나 밀린 겁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증액,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복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예결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 불참하자 민주당은 단독으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복원된 특활비 중 검찰 몫을 두고선 민주당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의원들이 검찰 특활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게 온당하지 않다며 반발한 겁니다. 결국 검찰개혁 입법 완료된 뒤에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단서로 다는 걸로 조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당초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가 6시간 넘게 늦춰졌습니다. 본회의장에 있던 야당은 항의하면서 퇴장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오늘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이 진행된 것에 대해 다른 정당의 우려와 불쾌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국 밤 10시 30분을 지나서야 본회의가 본격적으로 열렸는데 여야는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전액 단호하고 깨끗하게 삭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멀쩡히 일 잘하는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어진 표결에서 추경안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찬성 168표, 반대 3표, 기권 11표로 통과됐습니다. 검찰 특활비 복원을 반대한 일부 의원들이 기권과 반대를 누른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검찰 특활비가 책임 있게 쓰이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된 지 1년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 때문인데요. 이 위원장은 경찰에 들어가면서도 정치적 목적의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대전 MBC 사장일 때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는 겁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문제를 삼아서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건 1년 전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빵집과 와인 판매점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이 위원장에 대해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경찰에 나오면서도 반발했습니다.
이게 또 정권교체기가 되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서 이진숙을 손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당초 경찰은 오늘 오전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서울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오후에 나왔습니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참석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온 이 위원장이 뒤늦게 응한 데는 경찰의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SK텔레콤이 고객정보 해킹 사고에 대한 보상책을 발표했죠. 정부 결정에 따라서 해지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게 가장 큰 내용인데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안지현 기자입니다.
SK텔레콤 보상안의 핵심은 해지 시 내야 하는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해킹 사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1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SKT 통신을 해지했거나 해지하는 고객들에게 통신 서비스 약정상 받아야 하는 위약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7월 14일이냐라고 했을 때는 뭐 저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10일 정도 그 연장해서 운영을 하면 원하시는 고객은 충분히 떠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어제 발표한 보상안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청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알지 못했고요. 안내 문자나 그런 내용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10일이라는 기간 안에 어딘가 다녀오시는 분들은 더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시기라는 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열흘이면 아예 그거에 대해서 좀 인지하기도 짧은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SKT 측은 위약금 환불 신청에 대해선 오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보상안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지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선 8월 한 달간 통신요금 절반을 깎아주고 50기가의 데이터를 추가로 주기로 했는데 이걸 놓고도 실질적인 보상책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주변에서 이제 데이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0기가 데이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여러 고객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놓은 보상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오늘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외환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침투 작전을 합동참모본부 측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8일 백령도에서 날린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은 당시 확인해줄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만 반복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12.3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지시한 것이란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시를 합동참모본부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당시 작전에 관여했던 장교가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하기 직전에 이승우 합참작전본부장 측이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겁니다. 이 장교는 드론작전사령부 요원들이 불안에 떨면서 합참작전본부장 측에 여러 경로로 전화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과의 무력 충돌로 번지거나 복귀하는 우리 무인기를 북한 무기로 오인하는 상황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합동참모본부가 밝혀온 입장과 배치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내란 특검은 해당 장교의 녹취를 확보해 합참 관계자들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알고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당일 합동참모본부에까지 경려금을 보낸 사실도 JTBC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와 함께 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까지 다섯 곳에 약 300만 원씩을 지급했던 겁니다. 당시 격려금을 준 명부는 군사 대비태세 유공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회 국방위 소속의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란 특검에서 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과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네. 취지의 이제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특검에서 그 현역 장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했을까요? 혹시 관련해서 추가로 파악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이번 주 주중에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나절 가량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밀과 관련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현역 장교가 이제 군 관련 제보를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 해당 장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직후부터 결정적인 제보를 해왔다고요?
네, 예. 제보자는 여러 명 있습니다. 네. 저로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했던 부대원들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현역 장교가 이 제보를 해준 거고요.
네.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이유는 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었다고 보는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군사작전 용으로 무인기 혹은 전력, 뭐 비행기, 뭐 전차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법의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네.
그거에 이제 또 국방훈령의 또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네. 아무 무기체계나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위사업법이나 이런 거 훈령에 근거하지 않는 무인기를 실제 평양에 보냈다라는 게 이 법 규정 위반이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합참 부의 지시다. 합참이 모르게 해야 된다. 이게 제보자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이건 크로스 체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작전 지휘 체계를 위반한 겁니다. 절차를 위반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위반됐는데 그러면 보낼 수 없는 거를 보낸 거잖아요. 법과 그다음에 절차 그리고 정전협정까지 위반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상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시나 혹은 사변,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작년에 북한의 무인기를 연달아 침투시킨 직후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그 소속 군인 수십 명을 한꺼번에 포상해달라고 추천을 했고 실제로 네. 표창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드론 대부분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총 25명입니다. 25명의 명단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10월 달에 세 차례,
네.
11월 중순에 한 차례였지 않습니까?
네.
그 11월 중순 평양 무인기를 보내고 나서 표창 추천자 명단을 국방부를 통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25명을 보냈는데 국방부 장관 표창 5, 그리고 합참의장 10,
네.
합참의장 10, 그리고 작전본부장 10명에서 총 25명이 표창을 받는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어떤 부대에 국방부 장관 표창 한 개 나오기도 어려운데 그것도 실제로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던 3개 대대 지휘관부터 하사에 이르기까지 전부 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에서도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외환죄의 경우에는 뭐 외환 유치죄, 일반 이적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윤 전 예. 대통령한테는 어떤 조항들이 적용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외환 유치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잖아요.
네.
외국과 혹은 외국인과 통모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적국이 공격하게끔 하는 게 이제 외환 유치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북한이 외국이냐. 헌법 3조에 따르면 이제 명확히 대한민국 영토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외환 유치죄냐. 여기는 또 법적으로 논쟁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일반 이적죄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한 경우거든요.
네.
무인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남북이 치열한 대립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경계태세가 강화되고 군사상의 이익을 해한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무기 징역이나 7년 이상의 또 징역에 해당되는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군 형법이 있습니다.
네.
형법상의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되는 거죠.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개시한 경우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 쪽으로 무인기를 우리 전력을 보냈기 때문에 전투 개시에 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법과 군형법에 다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승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통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는 1차로 12개 나라에 부과할 관세를 정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유예기간 연장을 목표로 이번 주말 중대 협상에 나섭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율을 통보할 국가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나라를 지명하진 않았지만 1차로 12개국을 정해 서명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시간 7일부터 관세율을 적은 편지를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To send a letter saying, listen, we know we have a certain deficit or in some cases a surplus, but not too many. And this is what you're going to have to pay if you want to do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다만 트럼프는 관세 수입은 다음 달 1일부터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오는 8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3주가량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협상을 위해 출국한 여한국 통상교섭 본부장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일정 조율에 나섰습니다. 주말 사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만나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협상안에는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 참여와 함께 조선업 협력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관세 유예 연장이 1순위 목표입니다.
필요하면 유예를 통해서 계속 상호 호혜적인 내실 있는 그런 윈윈의 협상 결과를 만들자라고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 부과되는 관세가 아무리 낮아도 15% 아래까지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d say just a percentage of maybe 15-20% of the ultimate tariff, which would be over the next few months.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미국이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한국 등 특정 국가와 관세 협상 타결을 앞두고 있으며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전에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내일부터 오는 8일까지 사흘 동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과 관세협상 등 두 나라 간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 실장이 이번에 특사 자격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화책에서 시작해서 일본을 불안에 떨게 한 대지진설은 그저 헛소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새벽 일본의 먼 섬에서 지진이 있었지만 예고처럼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일본 기상청도 오늘 발생한 지진과 대지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일본 규슈 남쪽 바다에 있는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오늘 오전 6시 29분쯤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뭔가를 붙잡아야 서 있을 수 있는 수준의 흔들림입니다. 그동안 일본 SNS에서는 오늘 새벽 일본 본토에 2011년 동일본 지진을 뛰어넘는 지진이 발생할 거라는 낭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8분이라고 시간까지 특정됐지만 정작 지진은 본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른 시간대 발생했습니다. 진동은 최근 이어졌던 소규모 지진보다 높았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은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대지진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지진이 발생한 도카라 열도와 대지진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도카라 지진이 최근 잦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주일가량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노 도카야 도사사이가의 기겐, 공고노 지진야 아메니 주분 주의시てください.
일본 언론 역시 과학적 관측과 경계가 우선돼야 한다며 만화책 예언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용한 전문가들 역시 대지진 낭설이 퍼진 것은 동일본 대지진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는 일본 사회에서 불안이 상업적으로 소비되는 현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안가회동의 당사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내란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전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다음 날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경북 의성의 한 밭에서 90대 여성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날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연일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무더위 속에서 밭일을 하다 열사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도 전국에선 36도 안팎의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더위는 밤까지 이어져서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열대야도 계속될 거란 예보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시원하게 뻗는 분수 아래로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물놀이로 잠시 더위를 피하는 겁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어요.
애들은 물만 있으면 해결되기 때문에.
구름이 따가운 햇볕은 중간중간 가렸지만 찌는 더위까지 막진 못했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 그래서 바람 불어도 조금 습한 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좀 눅눅하고 축축한 느낌.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랐습니다. 강릉과 울산은 더 더워 35도 넘게 치솟았고 대구와 동해, 울진 등 동해안을 중심으론 사람의 체온을 뛰어넘는 폭염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렇게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높은 습도가 더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까만 날씨가 더워서 애들 등하원할 때도 힘들고 너무 지쳐 다 먹었다 하기 싫어요.
계속 불어오는 덥고 습한 남서풍에 더위는 밤까지 이어져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 동해안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밤낮 할 것 없는 더위에 온열질 환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온열질 환자는 684명, 지난해 같은 기간 414명에 비해 65% 넘게 늘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습니다. 전국 한낮 기온이 29도에서 36도까지 오르는 데다 오전 한땐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지역에 늦은 밤엔 경기 북동부에 비 소식도 있어 습하겠습니다. 또 오늘 새벽 발생한 4호 태풍 다나스가 대만과 중국 동부 지역으로 향하면서 밀어올린 열대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다음 주도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2차 조사가 오후 6시 34분에 마무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조서를 열람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을 감안하면 총 조사 시간은 8시간 30분가량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특검이 준비한 질문이 많아서 심야 조사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저녁 식사 전에 마무리되면서 특검팀이 추가 일정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